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용사를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요. 그거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기를 위해서 네, 저번 주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신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삶이 하나님 뜻에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사사기 11장 1절과 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과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하지 못한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공동체의 수준만큼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도자가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와 신자가 서로 돕고 경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1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입다가 누구라는 징표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구원자이자 사사라는 표징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30절을, 범양쌤이 11장 31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하나요?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붙이셔서 승리하시게 하면 전쟁터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처음으로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서원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명쌤이 레위기 18장 21절을, 진양쌤이 예레미야 32장 35절을 읽어주실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동강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킨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심지어 당시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에게 제사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금하실 뿐만 아니라 역겨워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럼 왜 입다는 성경과 상식에 어긋나는 서원을 한 것인가요?
네, 성경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입다로 하여금 경솔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사사인 입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풍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32절을, 보명쌤이 11장 33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지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이심에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34절을 읽어주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집에 이를 때 집에 나와서 맞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입다를 영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경솔한 소원을 모르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개선하는 아버지 입다를 영접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1장 35절을 읽어주세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한 내용을 대해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36절을, 보명쌤이 11장 37절을 읽어주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입다가 그의 소원에 대해 말하자 입다의 딸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대적인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한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은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두 달 동안 애곡하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따라 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아무리 아버지의 서원과 명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도덕에 맞지 않은 아버지의 서원이나 명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진양쌤이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잘 지키고 섬기려 하는 마음과 삶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배워주신 성경대로 서원하거나 행하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곧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1장 38절을, 제가 11장 39절을, 보명쌤이 11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이 동무들과 함께 두 달 동안 애곡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규례가 생길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사들은 계속해서 끝이 좋지 못하거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사사들도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진정한 왕과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또한 이스라엘과 우리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2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불러 함께 가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2장 2절을, 진양쌤이 12장 3절을 읽어주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는 싸우러 나가려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고 역정을 내며 위협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입다와 그의 백성을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와 그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시비를 걸면서 싸우려고 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에브라임 지파는 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행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는 얄밉게도 이스라엘의 전세가 위태할 때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는 자기들을 그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것을 탓하며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2장 4절을 읽어주세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민족 간의 연합이 아닌 동족 산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네. 자, 그럼 보명쌤이 민수기 26장 29절을 읽어주실까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것은 길르앗 가족이라.
길르앗은 요셉의 후손이자 에브라임의 형제인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보다 못한 길르앗이 그 가운데서도 첩의 아들이자 잡류에 속한 입다가 사사가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이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2장 5절을, 보명쌤이 12장 6절을 읽어주세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르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한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결국에 야비하고 이기적인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시하던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손에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목사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십볼렛으로 구음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사투리 발음과 비슷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야비하고 이기적인 에브라임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사기의 분위기와 제약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2장 7절과 8절을, 제가 12장 9절을, 보명쌤이 12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입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에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성경은 입다와 입산 이후에 세워진 사사 엘론에 대한 평가나 행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사 입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나요?
입산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고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사는 사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아내와 자녀를 많이 두어 자기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봄양쌤이 사사기 12장 12절과 13절을, 진양쌤이 12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헬렛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압돈은 어떤 사람일까요?
압돈도 입산과 비슷하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아들 40과 손자 30을 두었는데요. 70명의 자손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탈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산과 압돈은 사사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와 명성만을 생각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경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유심히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사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사사들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을 보면서 저도 신앙 안에서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또한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뒤돌아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결과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저의 작은 선택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입다의 서원과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공동체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믿음의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와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와 풍습을 쫓지 않도록 서로 돕고 경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공동체의 수준만큼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도자가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와 공동체가 서로 돕고 경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바울 서신으로 묶여 있는 성경들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꽤나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분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도에 힘쓰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있어서 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걸었구나. 내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오, 그랬겠네요. 처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나 디모데서에서 기도의 대상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자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배워준 말씀입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의 주동자인 권세자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김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배워준 것이군요.
맞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성도들을 대하고 성경을 배워주고 전도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이 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과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우리 인간들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의 과정을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없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비참한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등 결과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 일을 하는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힘써 행하는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봐 염려하기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아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혹시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에 더욱 힘을 썼던 거군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보호나 도움이 없어도 내 경험과 인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여기면 기도에 힘쓰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은 사실 그럴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기도에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기도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의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도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네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중요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기도에 힘을 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중에 모든 일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식사를 하는 일부터 중대한 선택의 문제까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로 사람을 묶어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모든 마음을 털어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도 기도의 제목이 되나? 이런 이상한 제목도 기도해도 되나? 너무 사소한 내용인데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권면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정욕적인 기도 제목조차도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도 기도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기도에 대한 유명한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정욕으로 구한 것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내 정욕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교묘해서 거룩한 부르심도 나의 정욕으로 착각할 수 있고 반대로 나의 정욕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착각해서 기도로 매달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속에서 정욕이 부르심으로 굳어져 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원정이 그렇습니다. 중세 때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기독교 세계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명분 아래 전쟁에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처럼 보였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원정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거룩한 명분 안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계산과 세속적인 야망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지도자들이 가진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고 많은 재산이 걸려 있기에 오히려 그 누구보다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욕망이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욕인지를 살피고 검증하려는 그 기도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남겨주었는데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욕을 부르심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고 회개가 필요한 상태를 오히려 신앙의 열심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소원을 우리는 기도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베스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를 구했잖아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나 자녀를 달라는 한나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한나에게 아이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예비시키고자 하셨던 거였고요.
맞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런 기도 제목은 정욕적인 것이니까 기도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곤란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품은 기도 제목이 정욕적인 기도인지 거룩한 소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마음을 숨김없이 기도로 아뢰고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에 어긋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죄악은 기도로 점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죄악된 내용을 기도로 간구하는 건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은 기도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아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감사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니까요.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드려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약 시대와 같이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속죄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모든 과정을 없애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감사로 기도드려야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간구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언제나 찬송 소리로 가득한 천국에 반시간쯤 고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도 잠시 멈출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하나 살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기도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분명히 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과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기도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감사로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저의 태도를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당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고 제 판단과 경험을 먼저 앞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좀 스스로 좀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고, 말씀에서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것은 큰 일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생각까지도, 소원까지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 크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의 삶을 좀 회복하고 싶다.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바울처럼 기도에 대한 저의 태도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아지기를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보일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얼마 전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며칠 하다 보니까 딱히 기도할 게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는 저의 일상은 매일이 반복이고 뭐 딱히 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침이면 하루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무사히 하루를 넘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밥 먹는 것부터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또 반복되는 일이든 기도로 나아가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서로 간에 깊어지면 친밀한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저것 작은 일도 기도로 아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를 자주 하고 깊이 함으로써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는 자매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